세상을 위한 복음의 전도 CGN TV.
먼저 이 하나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 수학여행 가실 때 저기 타고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첨성대 갔더니 막 저 꼭대기까지 막 어느 그 남자 학교에서는 꼭대기까지 막 수십 명이 어떻게 그 사다리 거쳐 올라갔는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첨성대를 보고는 저게 뭐 교과서에 보니까 그냥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최초의 천문 관측 기구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갔더니 뭐 선생님들이 설명도 안 해주니까 그냥 자그만 굴뚝 같아서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문화유산을 볼 때 이게 왜 누가 어느 시대에 무엇을 향해서 이러한 문화 창조를 했는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휴먼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혼을 민족 혼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첨성대의 문화 창조는 우리나라에 여왕이 세 분 계셨어요. 제가 선덕여왕을 소재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MBC에.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에요. 신라에만 세 분 계셨는데 또 선덕여왕이 그래도 잘해서 물론 뭐 비담의 난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선덕여왕이 평가를 잘 받아서 그 다음의 왕도 사춘 여동생인 진덕여왕이 28대 그 다음에 한참 신라가 기울어져 갈 때 구원투수로 다시 등장한 것이 51대 진성여왕 근데 이 선덕여왕이 632년에 즉위를 했는데 저는 리더는 시대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이 배 아파요 하면 배만 만지면 병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보죠. 심지어는 병력을 아버지 어머니까지 캐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면 귀찮을 정도로 아버지가 당뇨병 알았냐 혈압 높으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역사인식 속에서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 속에서 올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듯이 바로 리더는 시대적 통찰력, 지금 현재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써야 바른 길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덕여왕이 탁월한 것은 정확한 시대인식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정했다는 이분의 리더십은 사회 통합의 리더십인데 두 가지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때가 그냥 평온한 시대가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둘러싸고 통일의 각축전을 벌이던 전쟁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 리더가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잖아요. 적이 있는데 적의 동향을 살펴봐야 어떻게 그 적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가 정확한 전략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고구려를 정탐해보니까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듯이 보니까 김춘추도 갔다 왔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고구려는 지배층이 분열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백제를 들여다봤더니 백제는 부여족의 한 갈래가 내려와서 이제 원조의 그 시조가 이제 백제를 건설했는데 처음에는 마한 토착민들이 어쩔 수 없이 순응했지만 계속 세월이 가도 물과 기름 같이 융합하지 못하고 항상 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선 전쟁에서 싸우는 일선 장병들은 다 평민들이잖아요. 절대로 지배층을 위해서 몸 바쳐서 안 싸워주죠.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괴리감에서 신라가 본 정탐한 정보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의 취합력, 당나라까지 보내잖아요. 유학생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 그런 전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택한 것이 무기보다도 무서운 거는 분열이라는 거죠. 무기보다도 무서운 거. 지금 다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에 여러 가지 정책을 베풉니다. 이 민생의 안정만이 지도자를 따라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의 안정에서 가난하고 뭐 그냥 화려한 퍼플리즘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 독거노인, 고아들 이들을 구휼정책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농업사회니까 농사의 때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풍년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농업사회에서 농사의 때를 적절하게 가르쳐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과학기재로 창조를 한 것이죠. 첨성대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단이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남쪽을 향해서 있는데 이 창문 밑이 12단이에요. 전돌이 또 창문이도 12단이에요. 12는 뭘 의미해요? 12개, 12개월을 의미하잖아요. 1년 12달 곱하면 24절기. 그 다음에 그걸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해서 전체 전돌을 숫자를 세보면 361.5개. 그러니까 1년에 음력 12달의 날짜입니다. 지금 우리 양력은 365개, 5일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잘 정교하게 구성을 해서 속에는 흙단을 쌓고 속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해와 달의 움직임, 또 구름, 별자리 이런 것이 정확하게 관측되면서 농사의 때를 가르쳐주는 그런 데서 백성들이 사회에 또 기대, 또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그래서 이 선덕여왕 때는 굉장히 백성들이 선덕여왕을 사모하는 기사들이 일화로 많이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을 제가 또 주목을 한 거는 20년 전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다 삼국통일하면 교과서에 김유신, 김춘추만이 내세워지지 저는 김유신, 김춘추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그 능력을 알아보고 발탁하고 기회를 준 리더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선덕여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인색해서 선덕여왕을 제대로 기술을 안 해놓은 거에 제가 관점을 다르게 보니까 남성 학자들이 버리고 간 자료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 하는. 그런 데서 동의하시죠? 우리. 그래서 그 선덕여왕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백성들이 신뢰로 사모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삼국통일의 주도권을 잡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첨성대뿐 아니라 황룡사 구축목탑 이제 고려시대에 몽고가 쳐들어와서 다 불타버렸지만 구축목탑을 81m입니다. 건물 치면 한 20층의 거대한 규모의 이 목탑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목탑은 구층인데 선덕여왕 때 작품이에요. 구층인데 왜 구층을 그렇게 쌓느냐 하면 신라가 물리쳐야 될 구적을 층층이 깔아놓은 거예요.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말갈, 여진 뭐 이렇게 해서 구적을 깔아놓고는 그러고는 탑돌이를 시키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 승리를 기원하고 또 그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고 그런 소망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화합과 단결심 있는 창조물이 황룡사 구축목탑의 거대한 목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사회통합의 리더십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신라가 저는 항상 예,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통일의 과제가 남아있어요. 다 누구나 리더들이 통일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통일은 목적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준비를 탄탄히 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속에서 바로 신라의 통일이 선덕여왕과 김유신, 김춘추, 화랑도 백성들의 단합의 힘으로 이루어났는데 이제 선덕여왕의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내가 뿌린 씨를 내가 다 추수하리라가 아니라 일단 길을 열어놓고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진덕여왕은 무열왕 김춘추에게 또 무열왕은 문무왕에게 해서 삼국통일에 이제 예, 소망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계속 경각심이 있는 걸 시작을 해서 통일이 됐는데 이제 통일이 되니까 인구가 늘어났죠. 땅이 늘어났죠. 31대 신문왕 때 보니까 여기 예, 자료에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신문왕 때쯤 가니까 이제 세상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뭐 이제 땅도 늘어났고 그 인구도 늘어난 데서 그러니까 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신문왕이 이렇게 맨날 술과 향락에 놀아도 되는 건가 어느 날 정신이 버쩍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누가 나에게 이러한 놀이와 쾌락에서 아까 양심 없는 쾌락 얘기했잖아요.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얘기해 줄 신하 없는가 했더니 원효의 아들인 설총이 예, 신문왕께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화왕계라고 해서 꽃화자에 임금왕자에 계율하는 계자에 화왕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화왕의 이야기를 했어요. 계율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유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자연과 또 주변의 동식물에 비유를 해서 운유법으로 이제 그것의 내용에 경고를 하는데 꽃의 왕이 있었다. 이제 신문왕에게 설총이 얘기해드니 꽃의 왕이 있었는데 그 꽃의 왕은 목단이야. 아주 화하고 소담한 목단이 꽃의 왕이야. 꽃의 왕을 뵙기 위해서 장미가 먼저 달려온 거야. 장미가 임금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한 자태로 나는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물으로 목욕을 하고 이 향기로 오늘 밤 임금을 모시러 왔다 했더니 임금이 너무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제 선택을 하려니까 뒤에서 잠깐만 내 말을 듣고 선택을 하라는 할미꽃이 들어와요. 할미꽃을 백두홍이라고 그래요. 질 때 할아버지 수염같이 꽃이 진다고 백두홍이에요. 가죽 뒤에 배옷을 흰 배옷을 입고 주머니를 차고 뒤뚱뒤뚱 하면서 들어오면서 임금은 그동안 술과 향락에 쩌들어서 많은 몸에 독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주머니에는 그 독소를 제거할 양약을 갖고 오고 또 하나는 아무리 풍요로울 때라도 항상 띠풀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선현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귀중한 격언들을 임금에게 오늘 밤 이야기해주러 왔다. 항상 임금은 간언하는 자보다는 임금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아첨하는 무리보다는 직언할 수 있는 신하를 가까이 둬야 하는 법이다. 이랬더니 임금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장미는 화려해서 좋은데 또 한미꽃의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마지막 선택이 미인은 자주 만나기 어렵고 하니까 장미에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미꽃이 화를 내면서 임금이 명민한지 알았더니 결국은 아첨하는 무리에게 빠지는 우매한 임금이다 하고 화를 내고 나가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신문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설총에게 바로 맞다 그 말을 나에게만 하지 말고 글로 써서 바쳐서 우리 왕자들,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말을 전해줄 수 있게 글로 써바쳐라 해서 바친 게 화왕계, 계율의 계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최초의 유교 교훈서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성균관에 대성전에 공자 초상과 함께 우리 성현의 문묘 18현이 모셔져 있어 18명의 유교적인 성현들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머리에 설총이 계십니다. 그거는 바로 이 화왕계라는 유교의 최초의 교훈서를 쓴 공로로 제일 앞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원효대사는 불교의 제일 우뚝 선 존재로 설총은 유교의 가장 첫머리에 우뚝 선 존재로 그런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과제는 탄탄하게 내일을 대비해야지 하나의 그냥 목적만 가지고 목적의 끝에서 우리가 그것만을 하면 물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사다리가 하나하나 건너가지 않는 그러한 또 하나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가 918년에 건국되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됐는데 한 40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물론 몽고가 쳐들어와서 국력이 쇠퇴되기도 했지만 또 부패로 계속 치닫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또 지도층들은 권력의 집착의 늪에서 헤아나질 못할 때 소유의 욕망에서 내지 못할 때 하나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또 유학자의 맑은 정화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아설인데 참아 말 못해 얘가 아니라 말을 빌렸단 이야기. 차용한다는 말을 빌렸단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이곡 선생의 글인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여말의 충절을 지켰던 사문이 있잖아요. 포운 정몽주, 야은 길제, 목은 이색 선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임금만 잘못했다고 나라를 타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고려의 충절론을 세운 분들이 여말의 사문이잖아요. 그 중에 목은 이색 선생의 아버지가 가정 이곡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부패하고 갈등으로 치닫는 그런 세상에서 이곡 선생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부르는 얘기가 이 참아설인데 돈이 그래도 있으면 상등급의 말을 빌려서 타고 돈이 없으면 어차피 하등급의 야인 말을 빌려 탈 수밖에 없다. 근데 결과는 상등말을 다 빌려 탔을 때 더 낙상의 위험이 크더라. 상등급을 타니까 그냥 이 기상이 그래서 일약길길 넘어가다가 그냥 고개에서도 떨어지고 막 낙상할 위험이 많은데 여인 말을 빌려 타면 혹시 비리비리한 말에 올라탔다가 떨어질까 무서워서 냇물을 갈 때도 걸어가고 또 고개 걸 때도 걸어가고 하니까 낙상의 위험이 없더라네. 여기에서 경각심은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지나치고 무리하면 화를 자초한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가 결국 이겨내질 못하고 멸망하고 1392년에 조선 왕조가 건국이 된 거죠. 이제 1392년에 조선 왕조가 건국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연대를 얘기하는 건 끝나고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연대 감각이 있어야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 뭐 600년 전 시대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도 항상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태조 이성계 임금이 그 조선 왕조를 건국했지만 결국 1398년에 왕자들의 난에 의해서 결국 곤좌에서 내려오게 됐죠. 후계자 책봉이 잘못된 거죠. 끌끌한 건국을 도 공로가 있는 왕자를 제끼고 11살짜리 막내 아들 방석을 하니까 그 형들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이것도 후계자에 대한 지나친가 무리함의 자초인 것입니다. 누가 6년만 정치를 하고 내려오려고 그 천신만고의 나라를 건국했겠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선왕조의 초창기의 파란인데, 그래도 이러한 혼돈을 자리 잡은 게 제3대 태종 임금은 아주 카리스마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일궈 놨는데, 1418년에 조선왕조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한 세종의 리더십에 우리가 백성에 대한 성김의 마음, 또 따뜻한 인간의 이런 것을 우리가 세종의 문화 리더십 속에서 인간주의의 실현으로 우리가 많은 귀감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아버지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카리스마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지만, 천함을 내리 4명을 다 죽이고 하는 정치적인 해결은 또 역전도 있고 반전도 있고 보복도 있을 것이고 또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데서 세종이 택한 리더십은 문화 리더십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를 갖고 서로 감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그거는 문화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그런 투철한 의지 속에서 많은 민족 문화를 창달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택한 것은 정치적 갈등을 정치로 풀어가면 또 다른 골이 생기니까 문화로 풀어가자 해서 즉위하자마자 이 궁궐에다 그 이듬해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택한 거는 문흥 정치, 문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집현전에서 학자들이 팀워크를 짜서 창의성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많은 문화 창조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국방 다방면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것 찾기 운동입니다. 이 유교를 국시로 했는데 이제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하고, 그런데 유교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중국에 집착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사대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자주성, 독자적인 창조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한 시대일수록 우리 것을 알고 나갈 때 균형 잡힌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바로 세종의 리더십에서 배운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병을 중국의 약재로 하느냐, 중국의 처방으로 하느냐, 풍토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의 약재로 우리의 처방을 제척한 게 향약 집성방, 동의보감의 전신입니다. 또 우리의 농사, 우리의 농토에서 중국과 다른 점이 필히 있을 것인데 해서 만든 것이 농사 직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음악, 중국하고 정서가 다른데 어떻게 중국 음악을 우리가 원형할 수 있게, 종묘제례, 아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더 많이 창조적으로 발견을 시켜서 개발하고, 또 우리의 과학기재를 장영실이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 재주를 가상히 여겨서 키워주고 그러면서 과학 창조의 시대를 열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그러한 폭넓은 마음, 또 역사를 보는 긍정적인 마음, 인간을 보는 따뜻한 가슴,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감동의 리더십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로 끝나서 과거가 아니다. 오래된 미래로 오늘의 현재에 많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끊임없는 인간의, 그가 실록에 보면 거창한 정책도 있지만 항상 임금께서 길 잃은 아이 엄마 찾아줘라, 집 찾아줘라, 걔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떠돌다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세종 임금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면 옆에 우는 아이가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서 세종 8년에 1426년인데 우리가 이분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동을 느낀 것은 노비 중에 여종이 애를 낳고 금방 일시키는 거. 이건 인간으로서 가혹한 일이다. 노비도 사람 아니니. 여종이 애 낳고 100일은 휴가를 줘라 해서 산후 휴가를 줍니다. 근데 그것도 감동인데 또 이분에겐 보이는 게 많아요. 길에 다니면서. 임금으로 권위만을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가여운 연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능행을 할 때 내가 능행을 할 때 밭에서 일하는 만삭이 된 여종을 봤는데 만일에 산기가 임박해서 밭에서 애를 낳으면 태아나 산모의 생명이 이태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날달은 알 테니까 산전 휴가 한 달을 줘라 해서 노비의 여종에게 산전 산후 130일의 휴가가 1430년에 떨어집니다.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감동인데 또 그거를 끝나질 않고 또 그보다 4년 후인 세종 16년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비란 아니 부부란 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부부랑 같이 사는 겁니다 했더니 부부가 같이 살기만 하냐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남편이 아내가 애 낳고 쩔쩔매고 보육하느라 몸조리하느라 어려운데 남편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편에게도 산후휴가 한 달을 줘라. 이게 1430년에 내려져. 그러니까 이게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기가 막힌 노비에 대한 배려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무슨 노동법을 알았겠어요? 여성에게 무서웠겠어요? 무슨 복지학을 했 오로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에 이런 훌륭한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책임 있는. 바로 이 비교가 성종 때 경국대전 만드느라 이게 심사에 다 올라갔을 때 너무 많이 줬다 해서 반으로 깎여서 경국대전 80일로 깎여요. 그러나 세종 때 이렇게 많이 안 줬으면 누구도 생각 못하는 거죠. 깎였을지언정 세종 때는 그대로 실시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이 한글을 창제한 마음이다. 제가 국가브랜드 위원장으로 누가 대표적인 국가브랜드 하나만 들어 하면 저는 세종대왕의 한글을 듭니다. 8,000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인류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라 인류학자, 언어학자, 세계적인 학자들이 기가 막힌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학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거는 백성들에 대한 지식의 나눔, 사랑과 소통과 배려의 문자라는데 더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이어받아야 될 리더의 정신이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은 떴는데 글을 모르니까 아무리 임금이 가여워서 농기구도 개발해주고 세제로 감면해줘도 방을 붙여도 몰라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가여운 백성. 백성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가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문자를 만드는데 그냥 목에 피가 나도록 기역리의티 그릇을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직접 어느 나라 문자가 제작자가 이름이 날린 글자가 어디 있고 어느 나라 글자가 임금이 직접 만든 글자가 물론 집현전 학자들하고 팀워크는 이뤄서도 세종 임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리드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1443년에 만들었는데 양반들이 반대를 해서 설득하느라고 1446년 10월 9일 날 반포한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우리가 제정하고 있잖아요.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했 세종의 탄신일입니다. 세종은 우리에게 글자를 만들어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한글 없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문적이 됐겠어요. 근데 우리 옛날 격언에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격언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잘 쓰면서도 세종임금의 공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절절합니까?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오래전에 관여를 해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은 세종임금은 영원한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 율곡 선생님도 세종임금이 우리 민족의 길을 천년 만년을 열어놨다고 극찬을 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민족의 스승 세종임금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다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런 데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외면하고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애국가 4절이라도 불러야 그 한국인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종 임금의 마음의 진정성,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찬란한 문자인 한글을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우리의 역사의 길을 천년만년을 넓게 광명의 길로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이 진정성에 그런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려운 국난도 극복할 수 있었던 민족의 정신입니다. 아, 그 궁궐 하나 보여드리죠. 예, 궁궐. 저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예, 저 그 빨간 단풍이 든 것은 정조 임금 때 지었던 규장각이에요. 정조 임금은 1776년에 조선왕조 제22대 임금으로 즉위하셨는데 세종임금을 많이 본받았어요.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해서 이제 학문의 장을 열고 문화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그 위가 주함루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옆이 영화당이고 바로 앞마당이 춘당대라고 과거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과거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한 사람을 친히 직접 최종 면접을 하는 게 영화당이고 그리고 이제 규장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규장각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리로 등용이 됐을 때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의 하모니의 장이 되는데 옆이 이 청의정이라고 창덕궁의 맨 끝자락에 옥류천이라고 해요. 옥류천. 근데 옥류천 뒤에 논이 있어요. 저게 맨 끝자락에 논이 있고 초가집이 있어요. 웬 궁궐에 논, 어느 나라 궁궐에 논이 초가집이 있어요. 이거는 임금께서 왕자들과 농민의 고달픔을 그 땀 흘리는 그런 고달픔을 함께 체험하는 체험학습장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왕자들하고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이용을 초가집으로 해서 민정에 같은 그런 통합의 그런 마음, 소통의 마음을 화합의 장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궁궐의 이렇게 하모니의 장이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는 게 우리 궁궐 문화가 그렇게 뭐 엄격하게 억압하고 그게 아니라 하모니의 장. 그래서 이번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복재단하고 같이 해서 조선의 왕, 유역에 가다 해서 이 궁중 의상, 음식 해서 가서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10월 3일 날 우리가 전시도 하고 그런 궁중에 우리 고품격의 한류를 이제 미국에 알리러 갑니다. 이런 고품격의 문화, 그러나 고품격의 문화는 권위의 문화가 아니라 백성들의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진정성들이 이제 아까 세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한도는 추사 선생님의 그림이에요. 부루의 명작이에요. 맨날 우리는 뭐 피카소 뭐 이러고 미켈란제로 하는데 우리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진정한 나눔이 있느냐는 거 우린 너무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은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 71세로 사는 분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이분의 집안은 아주 번성한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조선왕조 21대 임금인 영조 임금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사도니까 딱 거꾸로 얘기하면 증조 할머니가 영조의 사랑하는 딸 화순옹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번열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모르고 자랐으신 것도 이분이 천재입니다. 율곡 선생도 구도장원 9번을 13살 때부터 내리장원 급제한 구도장원의 천재인데 이분은 24살 때 대과에 장원 급제를 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아주 명민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청나라에 가서 금석학자들하고 대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 금석학을 열은 분이에요. 또 독자적인 서예체를 개발한 분이에요. 근데 1840년에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가 제주도로 귀향을 갔어요. 그것도 제주도의 서귀포의 대정리로.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지만 그때는 최악의 유배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일 남쪽 끝이니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1840년에 가서 9년을 귀향살이를 해요. 가서 고생은 음식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잘 고생은 학자인데 책을 못 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수사 선생을 위로하는 예산에 있는 아내가 열심히 옷까지 음식을 쉬어도 썩어도 날르는 그 아내의 정성이 있고 또 그래도 이 선생님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또 책을 간간히 보내드리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1842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의지할 데 없는 데서 정말 고초와 괴로움을 또 그래도 제자가 마음으로 더 헤아려서 1843년에 추사 선생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금석학의 신간서적을 여러 권을 추사 선생님이 계신 제주도로 보냅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1844년 초에 그린 그림이 세한도예요. 제자인 이상적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려준 그림이에요. 여기에 발문이 있어요. 지금 이건 끊겼지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너는 구하기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구해서 내에게 보내줬다. 외국인이 청나라 가서 새로 나온 책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나를 위해서 했다. 두 번째는 바다를 두 번 건너왔지 않느냐. 서해안으로 남해안으로. 날르기도 어려운 거를 너는 해냈다.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이렇게 귀한 것이 생기면 세상 풍조는 권세가 세력가에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치는 게 세상 풍조인데 너는 어찌 이렇게 초라하게 남쪽 끝에 떨어진 이 노인에게 보내는 너의 마음은 하면서 새한이라는 건 공자 말씀입니다. 공자 말씀에 새해라는 세월이고 한은 차가울 한자잖아요.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 지금 이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잣나무에 푸르름은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눈에 들어온다는 이렇게 여름날 이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다 푸르른질 안다는 거죠. 그러나 날이 차가워져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앙상할 때 그때도 한결같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의 모습은 그때야 눈에 들어온다는. 우리가 풍요롭고 화려할 땐 많은 친구가 모여들어요. 그러나 초라하고 외로울 때 그때도 곁에 남아주는 친구는 그때야 보인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이 스승과 제자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에 오가는 공명의 메아리가 이 세한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제자의 그러한 화답에 감사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진정한 마음을 뭔가 전하고 싶어서 그 절절한 마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또 이걸 받아들고 자기가 한 일은 스승에게 그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했는데 스승이 이렇게 절절한 고마움으로 이 귀한 그림을 그려준 데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건 나만 보기엔 아깝다 해서 청나라로 가져갑니다. 중국의 북경에 유학자의 회갑잔치 날 이 그림을 펼쳐놔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회갑잔치 날이니까 많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고 다 감동을 해서 16명이 여기에다 시도 붙이고 제도 붙이고 찬도 붙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에 글 올라오면 댓글 올라오듯이 붙여요. 근데 대체로 같은 언어의 메시지가 언어도 다르고 국경도 넘어왔는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오가는 사랑과 감사의 진정한 마음의 나눔, 이 향기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의 참다운 이치를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줬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지금 참 모두가 다 세련되고 영리해지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많이 몰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펀드 대란도 겪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빠지지 않아야 될 진정성, 우리가 서로의 신뢰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나눔이 없으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진 그런 집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성 없는 과학, 인성 없는 지성, 진정성 없는 우리의 관계는 거기에서 언젠가는 허망해질 수 있다는 데서 진정성을 다시 찾아야 내일의 길을 밝게 열어갈 수 있는 등불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초기의 선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세종께서 아버지 때 카리스마의 정치적 갈등이 퍼지는 것을 다시 문화로 봉합을 했듯이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교사 선생님들의 초심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나눔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절입니다. 바로 선교사 선생님들은 물설고 낯설은 곳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랑으로 어두움에 빛을 밝히고 그리고 기죽어 가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키워내신 것입니다. 저희 이화학당 설립자 이 스크랜턴 선생님은 1885년에 선교사인데요. 아펜셀라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분은 다 훌륭하신 선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우리 이 땅에 사립학교, 민족학교를 세우셨잖아요. 이분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에게도 따뜻한 가슴 속에서 기죽어가는 신음하는 여성이 보였다는 거죠. 여성을 깨어남으로 세상을 밝게 살게 비춰줘야 한다는 일심으로 남학생을 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성의 수레바퀴에 찌그러짐을 다시 세워서 양성평등의 양축을 세워서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길을 향해서 배움의 나눔을 주신 분입니다. 내외법으로 인해서 여학생을 안 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 사람의 학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 학교가 겨자씨 하나가 원대한 꿈을 이루어간 그런 성공의 역사는 오로지 스크랜턴 선생님이 어떤 성과에 몰입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도 사랑, 둘도 사랑,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준 그런 배움으로서의 많은 여성들이 깨어나고 거기에서 훌륭하신 메시지는 우리는 서양인을 만들자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나라의 긍지를 갖는 여성들을 키우고자 이 땅에 왔다 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소중함이 남의 소중함으로 계속 울려 퍼지는 그런 마음의 향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또 항상 어려울 때마다 계획은 인간이 했지만 그러나 진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계속 희망과 용기를 이 땅에 여성들에게 심어준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이 내용들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그러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애국의 열정으로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유관순 열사도 키워냈고 많은 하란사 또 박에스터 같은 인술로 병들어 신음하는 여성을 구원하다가 자기가 과로로 쓰러진 그런 박에스터의 그런 사랑의 의술 이런 걸 키워놓고 심어준 분이 바로 이 땅의 선교사들이십니다. 선교사의 초심을 찾자는 것이 제가 요즘에 종교의 올레길을 걸어보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마리아 행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CEO로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히려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우리의 애국심이 너무 희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는 올림픽 금메달 딸 때만 부르는 걸로 알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빼앗겼던 나라도 찾아줬던 우리 선조들의 애국과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애국심을 찾아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민족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장면은 1936년 베를린에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독일의 베를린의 통일 강연을 여러 차례 갈 때 어느 독일인이 편지에서 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슬프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의아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민지의 청년이더라는 달림으로서 식민지의 울분을 해소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금메달을 따니까 가슴에는 태극기를 못 붙이고 일장기가 붙고 태극기가 올라가야 하는데 일장기가 올라가는 데서 그 참담한 그런 부끄럽고 슬픈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역사의 절망을 느꼈다.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다시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나라도 되찾았을 뿐 아니라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다시 황영조 선수가 찾아서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송기정 옹에게 기쁨으로 환희로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역사의 희망을 찾았다는 이제 당당하게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속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황영조 선수의 환희의 모습이 바로 어느 세계인도 연출하지 못한 한국인, 한국 민족이 시대에 대한 책임과 열정, 애국심으로 만들어낸 역사의 최고의 명장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문화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남이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이 역사 우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에 대한 자존심, 애국심이 함께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우리의 열정과 애국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를, 한 구간을 맡은 릴레이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바 구간은 비록 달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중한 문화를, 정신적인 자산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넘겨줬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큰 보람된 바톤을 우리가 후손들의 다음에 따라오는 주자들에게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혼을 찾아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